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은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의 도우를 앉아서 제목만 따와서 하는 설교를 한 적이 별로 없는데 오늘은 어쨌든 제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중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요. 보리라는 수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꽤 유명한 수필입니다. 그걸 쓰신 분 성함이 한흑구 씨라고 하는데 흑구가 아마 이름은 아니고 필명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포항에서 사시는 분은 최소한으로 이 한흑구 씨 이름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좀 문화인답습니다. 죄송하지만요. 왜 그런가 하니까 포항에서 좀 이 글께나 쓴다고 하고 안다는 사람들 입에서는 이분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포항에 정착한 유명한 문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저 보경사 입구에 가보시면 거기에 이 커다란 시비가 있고요. 지금도 포항에서 글을 좀 쓰시는 분들은 그 이분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분이 쓴 그 보리라는 수필이 우리 중학교 때 책에 실려 있었었는데 한국에서 참 나름대로는 꽤 유명한 수필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그 아버지 못자는 참 좋은 분이셨고 재밌는 분이셨는데 그분 아들이 우리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셨고 이분이 나중에 그 시내에서 오랫도록 교장을 하시다가 퇴임하신 분입니다. 재미있고 저하고는 또 개인적으로 좀 가깝게 지내셨던 분이곤 한데 이분하고 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여름에 날은 덥고 아이들 공부는 참 하기 싫고 이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오늘 공부 그만하고 진도 나가지 말고 연애 얘기 좀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래서 이제 진도 안 나가고 다른 얘기 좀 하자고 많이 졸라댔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그 엉뚱한 얘기, 재미난 얘기 참 잘하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한사코 진도 나간다고 우기면서 아이들 떠들거나 말거나 진도를 계속 나가는 겁니다. 저도 보니까 분위기가 오늘은 공부하기는 걸렀는 것 같은데 오늘따라 선생님께서 고집을 저렇게 많이 피우시네. 이러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오늘은 쉽시다. 이랬더니 이분이 딱 한마디요. 순과이 너마저 이러더니 책을 딱 덮어버려요. 그러고는 이제 진도 안 나갔습니다. 웃고 떠들고 나머지 시간 놀았죠. 여러분, 이 선생님의 툭 던진 한마디가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패러디죠. 누가 한 말을 빌려다가 쓴 겁니다. 누구 말입니까 이게? 예? 시저의 이야기죠. 브루투스 너마저. 무슨 뜻입니까? 브루투스가 뭘로 유명한 인물이죠? 실제로는 그 시저를 찌른 브루투스가 두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운가 봐요. 어쨌든 그를 찌르기 위해서 칼을 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신뢰했고 가장 믿었던 브루투스마저 칼을 들고 덤비는 걸 보고 남겼다고 하는 그 말이 브루투스 너마저. 그래서 이 브루투스는요, 만고의 배신자의 대명사로 쓰인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가 거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아마 그 영어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저를 어떻게 보셨냐. 전 해설 그리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놈이었는데 너마저 그러냐? 그래서 웃으면서 진도 나가는 거 중지하고 그날 떠들고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지만 유독 그 선생님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요. 그래도 제가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좋은 제자였다라고 저는 그걸 생각하고 전 기분이 괜찮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 제가 배신자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그래도 선생님이 신뢰할 수 있는 제자였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이런 인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의 의미가 아니고요. 최후의 순간까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본문을 보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신뢰했던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본문에 특히 등장하는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사람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런 신뢰를 받게 되었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 설명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고 또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함께 포로가 돼서 거기 끌려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과거 역사를 조금 더 훑어보면 그 바벨론이 유다를 세 번 침공하게 됩니다. BC 605년에 1차 포로 때에 포로들을 많이 잡아가면서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습니다. 8년이 지난 뒤에 다시 재차 침공했을 때에 포로들을 또 많이 잡아갑니다. 이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1년이 지나서 3차 침공을 해서 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침공을 하고 그때마다 대거 포로로 잡아갔는데 두 번째 때 에스겔이 잡혀갔고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에스겔서 1장 2절인가 보면 그 명시되어 있습니다.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계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하던 그 시점은 에스겔의 포로로 잡혀간 지가 5년째부터 계시를 받고 말씀 전거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11년 후에 망하니까 그로부터 한 6년 더 지나서 물론 그 시간은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한 6년 미만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줄 때에 예루살렘은 아직은 망하지 않고요.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들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서 곧 예루살렘으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고 포로 생활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고국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던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예레미야 29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너희들은 쉽게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오래 살 준비를 하라. 집을 짓고 결혼할 사람은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 준비를 하라고 당부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은요. 여기서 집 지을 생각도 안 하고 오래 거할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좀 있다가 돌아간다. 그랬을 때에 이 예레미야가 아니다. 쉽게 돌아오지 못한다. 심지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안전히 거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을 잡아간 그 성읍이 안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그 여러분들을 잡아간 그 성읍이 평안해야 여러분도 거기서 안전을 누릴 수가 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구해주실 것이라고 외치는 선지자가 있으면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다. 믿지 말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시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은 예레미야의 그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조만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조만간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참한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을 당할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 바탕에는요.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우리보다가 복을 더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요. 포로로 잡혀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영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장차 어떤 재앙이 임할지를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13절 시작하실 때 보면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라고 말합니다. 가령 행하여 어떤 나라가 이러니까 그냥 가상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아닙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3절 시작할 때 가령 어떤 나라가 그랬지만 이건 가정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고 예루살렘에 이런 징계를 하나님께서 가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3, 14절은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근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15, 16절은요. 사나운 짐승이 그 땅을 완전히 집어삼킬 거라고 말합니다. 17절, 18절은요. 칼이 그 땅에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칼이 임한다는 것은 결국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19, 20절은요. 전염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재앙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만만한 게 없습니다.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이 땅에 임하면 이 땅이 거의 황폐가 될지도 모르는 이런 판에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 재앙을요, 한꺼번에 쏟아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재앙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이게 지금 에스겔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일단 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런 재앙이 내려서 그 재앙에 피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너희에게 나온다. 지금 너희는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내리는 그 재앙에서 그 재앙을 피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 땅에 너희처럼 끌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재앙을 피할 자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이렇게 징계를 가하십니까? 22절 조금 그 뒤편을 마저 보셔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명백하게 그렇게 야단을 맞아야 할 이유가 예루살렘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징계를 받을 것이니 여기에 포로로 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서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간 것이 아니란 얘기고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저들도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며 돌아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미 1차, 2차 침공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 예루살렘이 아직도 건재해 있으니 우리가 언젠가 돌아갈 것이라. 다시 말하면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꿈 깨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특별히 이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재앙을 선포하는 가운데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4절도 한번 보세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 얘기죠. 이 표현이 네 가지 재앙을 언급하면서 그때마다 꼬박꼬박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런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할 때에 이 세 사람이 나타나서 말려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리면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셔서 말리면 그 일 안 하십니까? 안 하려고 하는 일을 누가 하라고 한대서 하십니까?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요,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누가 말린다고 해서 안 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하라고 할 그 누구도 없고요, 말릴 분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려고 하시다가 돌이키신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도 그랬고요, 히스기야도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살려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자꾸 돌이키신 예가 사사기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마음을 계속해서 그렇게 바꾸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얼마나 많이 바꾸셨는지 참 잘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확인 한번 하고 갑시다.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미안합니다. 15장 6절이네요. 예레미야 15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니, 그 다음요,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라는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얼마나 돌이키셨단 말입니까? 우리 흔히 아는 말로요, 질릴 만큼 돌이키셨다는 뜻입니다. 지칠 만큼 뜻을 돌이키셨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그때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어요. 원래는 한번 했다고 하면 그대로 하셔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뜻을 돌이키실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뜻을 돌이키시고 내리시려고 작정했던 진노를 취소하시기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겔 본문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와서 말린다고 해도 이번에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네 번이나 연속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삼촌이 사장님인데 일러 바친다잉. 이러면 흔히 하는 말로요, 사촌 할애비가 와도 이거는 안 된다, 그런 말 있죠. 사촌아, 이거 참 말 잘못했습니다. 사장님 할애비가 와도 이건 안 된다, 이거. 우리 흔히 하는 말이 그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보다가 더 강한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은 이제는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단호한 의지를 표현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언급하시는 걸까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험해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으로 전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아무리 약한 시대에 극한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분노를 가장 잘 누그러뜨릴 수 있는 분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와도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아시잖아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노아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온 세상을 뒤덮었던 그 물, 단순하게 빗물, 홍수, 바닷물 아니다. 하나님의 눈물이다라고 썼더라고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덮어버린 그 물, 그 물이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는 것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는지를 참 잘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그렇게 가슴 아픈 하나님에게 유일한 위로가 노아였다는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번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모든 사람을 다 멸하려 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도 지키셔야 했습니다. 누굴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노아였다는 얘기죠. 온 세상을 멸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가슴 아픈 하나님에게 위로요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었던 사람이 노아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등장한 다니엘 보셔요.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는 전 한마디로 다니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에요. 신앙은 일단 접어놓고요. 신앙으로 완벽한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새 속에 살면서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이분이 얼마나 더 빛이 나는지 참 알만합니다. 지도층에 높은 자리 하나 앉히려면요. 먼지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는지 줄줄이 떨어져 나갑니다. 다니엘은 그 원수들이 흠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흠 한번 잡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전입니다. 그 지위까지 가지 않았던 다니엘이지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니엘이 작심하고 결심했던 게 뭡니까?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만 이곳에서 하나님만을 절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 하나님을 그래도 그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작심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을 원망해도 우리가 탓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하다가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기거나 아이들이 시험에 떨어지면요.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이 적지 않잖아요. 아주 옛날 얘기 같으면 이런 거 있죠. 교회 왔다가 집에 가보니까 마당에 꽃을 늘어놓은 거 누가 훔쳐가버렸더라. 세상에 꽃도 안 지켜주는 하나님 나 못 믿겠어. 그래 안 나왔다 그러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 마치고 나오니까 신발장에 놔뒀던 고무신 없어졌어요? 고무신 잃어버리고 교회 안 나온 사람 많았던 모양입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으니까요. 고무신 하나에 마당에 꽃을 늘어놓은 그 고추 때문에요. 신앙을 버릴 수도 있는 게 우리네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 끌려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사겠다고 작심했던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한다고 할 때 따라가기는 쉬워요. 그러나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고 말하는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모른 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나라고 결심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함이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욥은 설명할 필요도 없죠. 욥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 고통이었는지 모르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던 욥입니다. 이런 고통은 우리가 당할 수도 없는 고통이고 우리는 좀 아프고 좀 힘들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참 쉽습니다. 하나님 내 병 왜 안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이런 원망이 불현듯 떠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욥을 바라보면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어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면 여러분 욥의 고난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욥이 뭘 잘못했어요? 이런 말씀 드려서는 참 죄송합니다만은 욥이 그렇게 고생한 것은 하나님이 괜히 자랑하셔서 생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 종 욥을 받느냐? 그 괜히 자랑하셔갖고 욥이 시비를 걸었잖아. 아니 그 사탄이 시비를 걸어가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잖아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괜히 자랑하셔가지고 결국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헤매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무서운 징계가 임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요, 이번에는 말이야,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온다고 해도 이건 용서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했느냐를 잘 보여줍니다만은 뒤집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자랑스러웠느냐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괄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믿을 수 없어도 이 세 사람은 믿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신앙이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눈도장 찍는다는 말 있죠. 가기는 싫지만 눈도장은 받아놔야 후환이 없고 기탈이 없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눈도장 찍히고 싶으십니까? 회사 사장님요? 회사 위에 있는 사람요? 눈도장 잘 찍히세요. 찍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야 기탈이 적잖아요. 이왕 찍히기로 마음먹은 눈도장요, 확실하게 찍혀야 할 때가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셔요. 하나님께 눈도장 확실히 받아두셔요. 뒤탈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렇게 심한 재앙이 떨어진다 해도요, 하나님께 눈도장 딱 찍힌 사람은요, 어쨌거나 뒤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랑스럽고 정말 잊을 수 없는, 아니 세상에 모든 사람 다 못 믿는다 해도 이 너만은 믿을 수 있다. 이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하셔요. 하나님께서 잊을 수 없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람, 세 사람이 누굽니까? 대답하셔요. 답 저기 나와 있잖아요. 누구요? 노아, 다니엘, 요. 한 번만 더 묻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람, 네 사람이면 누굽니까? 시작! 노아, 다니엘, 요. 자기 이름 넣으셔요. 자기 이름 넣으셔요. 다시 합시다. 자기 이름 넣는 거는 연습 많이 하셨을 텐데 저 10년 만에 한 번 해보는 겁니다. 다시 합시다. 온 세상을 다 멸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네 사람이 누구냐? 시작!
노아, 다니엘, 요.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을 수 있고 어디 가서라도 이 네 사람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네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이미 세 사람 티오 다 찼습니다. 여기다가 티오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자기 백성을 불러내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힘들고 아픈 과정을 거치셨는지 우리가 안다고 해도 얼마나 알겠습니까만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던 이 세 사람 세상에 다 모든 사람 다 잊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이 세 사람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길로 간다 해도 굳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